이 시간에 우리 주님, 우리가 다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죽게 나온 모든 죄인들이 주의 인생들에게 베푸신 모든 긍휼과 은혜와 치유와 모든 것들을 우리 중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계셔서 내게 오신 것을 믿으며 내 마음과 영혼 위에 주께서 주인으로 계시며 주님이 내게 행하시기를 완전히 기대하고 온전히 신뢰하는 자로 주 앞에 있나이다. 내가 이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은혜들을 전부 누리는 자로 이 시간에 있습니다. 내게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 임재하시며 치유하시며 능력을 주시며 어둠을 몰아내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내게 계심을 믿습니다. 오 주여, 내게 행하시옵소서. 나타내시고 나 같은 죄인이 주를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네,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이번에는 또 내가 힘든 사람이나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자기 마음에 떠오른 대로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을 이 시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지금 시간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신 영광을 주님을 의지할 때 다 이룰 줄 믿사오니 기도할 때 힘을 우리 성도들과 또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지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기간 동안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주의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우리가 각자 지혜롭게 행하게 하시며 인내하게 하시며 우리가 서로를 돕고 지혜롭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 중에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사 영혼의 완전한 자유와 기쁨 속에 또 하나님의 육체도 치료하시는 은총을 주실 줄 믿나이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36장을 오늘 본문이 이제 이게 다윗이 환난 당하는 거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다 지키고 계시죠? 예.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옥중에 매인 성도, 우리가 어떤 거에 묶여 있더라도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잡고 자유를 얻습니다. 자, 그런 찬양 합시다. 사무엘하 13장을 봉독해 주세요.
13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눈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처녀임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눈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하로 병이 되니라. 암눈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심무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저가 암눈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였거느냐 내게 고하지 않냐겠느냐 암눈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니라.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다가 내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 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눈이 그 누워 병든 채다가 왕이 와서 저를 볼 때에 왕께 구하되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 집으로 보내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눈의 집으로 가서 저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비 암눈의 집에 이르매 암눈이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남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놓아도 암눈이 먹기를 싫어하고 가르되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라 하니 다 저를 떠나 나가니라. 암눈이 다말에게 이르되 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의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 오라비 암눈에게 이르러 저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눈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네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 중 하나가 되리라. 청컨대 왕께 말하라. 저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눈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눈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다말이 가로되 갈치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눈이 듣지 아니하고 그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눈의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그 머리에 무릅쓰고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 그 오라비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눈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저는 내 오라비니 누이야 시방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눈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2주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아술에서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께 나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컨대 왕은 신복들을 데리시고 이 종과 함께 가사이다.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간청하되 저가 가지 아니하고 위하여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가로되 그렇게 아니하시려거든 청컨대 내 형 암눈으로 우리와 함께 가게 없어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눈과 왕의 모든 아들을 저와 함께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 사원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눈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눈을 치라거든 저를 죽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맹을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사원들이 그 분부대로 암눈에게 행함에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저희가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그 옷을 찢고 땅에 엎드러지고 그 신복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고아에 가로되 내 주여 소년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지 마옵소서. 오직 암눈만 죽었으리이다. 저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다음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괴념하지 마옵소서. 암눈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소년이 눈을 들어보니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더라. 요나답이 왕께 고하되 왕자들이 오나이다. 종의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대성통곡하니 왕과 그 모든 신복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이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한 지 3년이라. 다윗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암눈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다 주의 말씀 앞에 있나이다. 이 땅 위에서 주의 말씀으로 행하는 자, 주의 명령을 따른 자가 이 땅 위에서 패하는 법이 없는 줄 믿나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언제나 의지할 때,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양식을 먹을 때마다 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의지하고서 하늘의 권세를 그대로 받는 자가 되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다 도우실 줄 믿나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저 제목이 뭡니까? 징계의 길 위에 있는 인생. 그런데 징계를 안 받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돼요? 네. 누구나 징계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하나님의 용서로 그 사람의 죄와 함께 모든 환난과 징계도 완전히 없어진다. 그러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용서와 함께 모든 것이 다 깨끗이 회복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마도 죄를 지으면서 그러다가 또 한번 하나님한테 용서받으면 깨끗하게 되니까 이러면서 아마 용서를 이용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징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는 거하고 징계하고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에서 이제 다윗이 범한 죄를 이렇게 나단이 와서 깨닫게 해주죠. 그 한 사람 한 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손님 대접한 사람이 당신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결정적인 그런 자기를 내려놓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들이 서로 분노하고 주먹질하고 이러지만은 자기 속에 그게 없었던 사람이 없죠. 그래서 그런 게 다쳐지고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렇지만 그 후에 보면 다윗이 그런 것을 내가 범죄했다. 그 다음에 또 행동하는 거 보면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했지만 여전히 그런 하나님의 용서를 기뻐하고 또 했겠지만 그 이상의 성화를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점차 이렇게 심각한 환란이 일어나면서 그거에 대해서 악으로 싸우지 않고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신다 하면서 그러한 징계들조차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자기의로 점철되어 있던 자기도 모르던 부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제 그런 복음의 진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사람들이 그 과정에 있어요. 다 의롭고 남들을 막 이러면서 살지만 다 자기 속에 그게 있으면서 그렇게 그 사람이 당신이란 말을 우리 중에도 안 듣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바로 당신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가면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그런 일이 계속되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다윗의 이제 회개가 시작이 됐지만 사실 다윗이 이렇게 성화된 거라고 보기가 어려운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오늘 13장에서는 왜 이렇게 암논이 이렇게 그 다말을 간통하는 사건을 그렇게 길게 얘기하고 또 그렇게 이제 압살롬이 또 이제 그 암논을 살해하고 그런 거를 그렇게 얘기했을까? 이제 23장부터는 다윗의 범죄로 인한 나단이 그 다윗에게 말한 거, 다윗에게 몇 절에서 말했죠? 네 집에 재화를 그러니까 이제 환란을 일으키고 내가 네 조들을 가져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은 네 조들로 더불어 백주의 동침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처를 빼앗아 네 처를 삼았은 즉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들이 자의로 막 이렇게 행할 때 우린 하나님을 안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 우리는 그냥 보통으로 짓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한 징계가 어째 와 있지 않겠어요? 자, 이제 그런 누구나 그런 징계의 기류에 있다. 이런 전제하에 오늘 그럼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오늘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1장부터 보면은 이 다윗의 범죄의 결과로 용서를 분명히 받았지만 징계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제 암논 이 13장에서 암논이 다윗의 맏아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길르압이고 세 번째가 압살롬인데 이제 길르압은 이 그 왕비가 이런 다른 아내 됐다가 이렇게 왔는데 그렇게 해서 그 시대에 길르압은 이 왕권 경쟁에서 제외되는 그런 사람이었고 이제 주로 왕위를 물려받을 자격을 이제 암논이 장자니까 첫째를 우선권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압살롬이에요. 그럼 이제 왕권 경쟁은 압살롬과 이 암논이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와 합쳐져서 암논이 이 다마를 간통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그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뭐 저 다마를 불러다가 좀 과자 좀 만들어주고 뭐 그것 좀 갖다 주라 그리고 뭐 이런 스토리가 왜 써 있나? 우린 그런 거 보고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와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인간의 한계에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바의 반역이 일어나요. 이제 20장까지 계속돼. 그래서 이 압살롬의 그 반란은 이제 암논 사건 여기에 나오는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내서 계속해서 진화해서 일어난다 그런 뜻이고 다윗 왕국 다윗 생애의 최대의 위기와 이제 그런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일어나냐? 이 모든 근원이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범죄가 안 일어났으면 암논은 다마를 그러지 않았을까? 압살롬은 반란 안 일으켰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떤 형태로 진화했을지는 뭐 우리가 사실 몰라요. 다양하게 되지만 그런데 하여튼 한 인간의 범죄가 그렇게 다양하게 치명적인 결과들을 나타내가지고 죄가 노마사 말씀대로 죄가 왕노릇하는 그런 시기를 여기에서 보여줘요. 그래서 반역한 인생들이 겪는 그런 가공할 만한 죄와 그 악순환이 일어나는데 인간은 그 악순환의 고리, 이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 고리를 풀 수 없다 인간은 그런 거를 이 사무엘하에서 보여준다. 자 이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대체로 내용을 보면은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암논이 다마를 부르고 이제 너무 연애를 해서 그와 동침하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몸이 약해지니까 친구가 묘수를 가르쳐 주는데 그는 이제 서로 오락울일 수도 없고 이 따로 이렇게 이제 배달은 왕자 공주 별로 이렇게 절통고지 서로 보호하고 그렇게 해서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려면 왕이 명령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왕 다윗을 이용해서 다마를 자기에게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이제 아파가지고 나를 좀 와서 다말이 와서 좀 나를 이렇게 하게 해달라. 그런데 다윗이 그거에 이용당해요.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 준다는 게 이제 다마를 그렇게 보내고 화를 일으키는 게 다윗이 돼버려. 그 다음에는 또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일 때 자기의 그 타작마당에 암논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꼭 암논을 좀 오게 좀 해달라. 아, 이렇게 부탁하는 거. 그걸 또 다윗이 암논에게 가서 그럼 거기 참여해라. 이렇게 해서 또 그것도 다윗이 이용을 당해요. 그러면서 화가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이 다윗 가문에 근친 상간, 형제 살육, 부자 살육이 일어나는 이 커다란 재화의 시작이 13장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이렇게 우리가 보면 그냥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어떤 징계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무서운 일을 겪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리고 그거를 빠져나올 능력도 없고 그러한 때에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궁금해요? 자, 그렇게 해서 암논이 그 다말을 불러다 간통을 하고 나서는 즉시 그를 천대를 하고 내쫓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추측으로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암논과 이 압살롬이 왕권을 서로 이제 경쟁하는 강력한 라이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벌려서 상대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게 밑바탕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또 그런데 그 다말이 거기 가서 이렇게 당하고 그냥 머리에 재를 쓰고 슬퍼하면서 쫓겨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압살롬은 즉시 화가 나서 막 그러질 않고 기다려라. 그래요. 묵계를 가만히 기회를 봐요. 섣불리 툭 하고 뭐 야단 맞고 그러고 끝나고 그러면 절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넘는 그런 계교를 쓰는 거예요. 묵계를 하는 건데 기회를 만들어서 이 압살롬을 없애야 자기가 왕권에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을 다윗이 도와서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이 암논을 죽이고 이 압살롬은 달메 자기 외조부에게 도망가 있어요. 그랬다가 이제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오면서 이제 자기가 다시 오면은 다른 왕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죠. 좀 민감한 거니까 이거는. 그럴 때 그는 자기가 왕이 되고 다윗과 그 모든 가신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고 이렇게 또 자기가 사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재앙이라는 게 우리의 징계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게 아니고 우리 자신들의 삶의 자유의지의 선택들에 의해서 징계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징계는 그와 같이 예정과 이게 다 조화가 돼버리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오묘하게 신비한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징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거를 대항할 힘도 빠져나올 계교도 전혀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만 이제 그것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에는 암논을 죽일 때 왕자들을 다 초대해서 그 중에서 암논을 죽이니까 다른 왕자들이 다 도망가고 다윗은 이제 막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고 통곡하고 막 이런 일 벌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압살롬이 일단 도피하는 거, 고기거지가 13장이니까 13장은 그 다음에 벌어지는 압살롬의 대반역. 이거는 압살롬이 뭐 그렇게 보면 인간으로 너무나 흠없는 멋진 매력이 넘치는 남자야. 뭐 그리고 생각이 보통 깊은 게 아니야. 그 누이가 그랬을 때 잠 자고 있어라. 그리고 이제 시간을 다 보내요. 그것이 잠잘 때까지. 그리고 암논을 데려다 죽여요. 그리고 또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확 사요. 다 이 압살롬에게 다 넘어가요. 그게 또 군중이에요. 그러면서 일을 벌리는 이제 그런 시작이 이제 13장이다. 자, 그래서 이거를 놔둬서 어떻게 손을 대고 말을 다 해줘야 될지 여기에 어마어마한 부분이 많은데 순 이 얘기만 할 수는 없고 여기에 나온 것들을 좀 한번 보면은 자, 15절에서 15절 16절 봉독합시다.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저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래서 아마 암논이 그 다말이 그 가문 이 압살롬의 가문은 그렇게 너무나 잘생긴 분이에요. 조상이 그래가지고 압살롬은 머리 정수리서부터 발끝까지 흠이 하나도 없다. 그럼 머리가 뭐 몇 세겔이 될 만큼 길고 이제 그런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고 누이도 또 그렇게 미인이고 이제 그렇다는 건데 그를 갖다가 이게 간통을 하고서는 또 내쫓아. 하여튼 여기에서 이것만 보면은 이렇게 아마 암논은 그렇게 급하게 아마 수치와 또 마음이 변하고 또 상황을 생각하고 또 너무나 자기를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는지 이런 행동, 불안한 행동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한마디 하면은 결국은 이제 인간의 성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들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 한 몸을 이루는 게 뭐냐?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이제 이렇게 영혼육, 죄에 물든 이 전에 인간은 이렇게 성적인 걸 통해서도 합의를 이루는데 그것이 영과 혼과 육이 합의를 이루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하나 되는 기쁨을 준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죄로 인해서 파괴가 돼서 사람들이 성적인 욕구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적인 것까지 하면 이거는 수시로 변화가 돼요. 그렇지만 영적인 합의를 이루게 되면은 그거는 지상에서도 천국이 되는 건 합의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진정한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부부가 되게 되면은 아마 그 사람이 죽지 않고 59,999년을 살지 모른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 거를 인간이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부들은 뭐 서로 결혼해가지고 몇 달 지나면 벌써 이런 성적인 그런 합일, 육적인 합일만 이루는 거는 그리고 혼과 육에서만 이루는 거는 뭐 몇 달 못 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이건 이제 새로 결혼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거든 난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내가 특별 교육을 시켜주겠어. 그 다윗이 너무 우유부단해요. 이렇게 21절에 보면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랬지만 암논을 징계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압살롬이 다윗을 이용할 때 다윗이 순순히 말을 들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그런 의혹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아, 저렇게 우유부단하구나. 내가 일을 꾸미고 뭐 하는 동안에 무슨 처벌받고 그런 두려움에서 자신감을 갖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을 벌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다윗의 그 범죄가 이렇게. 그래서 유약해진 다윗은 이제 아주 여기 아들들이래 무지하게 사랑해요. 의지할 바가 그냥 자녀밖에 없지. 그런데 다 배다른 자식이니까 이게 신경 너무 쓰이 누구만 해줄 수도 없고 그런데 또 자신 거기에다가 자신의 과거에 지은 죄가 그를 강력하게 행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왕과의 명예를 위해서 되도록이면 덮고 지나가려고 해. 그러니까 뭐 무슨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여건이 그냥 충분히 이렇게 생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일들을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면 그냥 다 지나간 거 어때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하고 어떤 집안은 아버지가 아주 강력하게 아들을 강한 아들로 키우려고 막 그랬는데 그 아들은 그 강력하게 자기를 다루고 스팔타식으로 이거에 반감을 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게 소원. 그러다 집을 나가요. 그러다가 깡패 조직을 이루고 거기서 두목이 돼요. 얼마나 그냥 악한 거에 강력한지 두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징계가 흘러가는 거예요. 어떤 집은 보니까 엄마가 피아노로 대성호하려고 그러다 못했어요. 딸에게 시키려고 3살부터 그냥 강력하게 시켜. 그런데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는데 시기는 쭉 치는데 끼가 없어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스물 몇 살 때 암이 걸려서 죽게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우리는 이래 어른이라고 너 이렇게 해 뭐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 뭐 저 이렇게 자녀를 길러요. 어른이라는 게 얼마나 구차한 존재인지로만 느끼게 되는 거야. 이 아이들도 섬기는 마음으로 길러줘야 돼요. 그래, 너 왜 이거 안 했어? 꼭 결과만 가지고 막 이르는 사람들은요, 아주 피곤해요. 그걸 하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교육을 시켜주고 훈련이 되게 하고 이렇게 좋지, 아 이렇게 하는 게 좋구나 이런 걸 스스로 깨달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동료가 친구가 되고 공감을 형성하면서 기쁘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커가면 부모도 아주 기쁘고 자녀도 뭐 부모에 자연히 의지하게 되죠. 뭐 그냥 맨 이렇게 저렇게 하고 아니면 욕하고 부모가 뭐 무슨 놈 뭐 저 막 이래 이런 것들이 다 쌓이죠. 그것이 발생해서 수많은 징계가 전과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여튼 거기서 이제 우리 알지 못하게 자기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꽉 차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한번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징계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 아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자, 거기서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하지 말라고? 5절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 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지키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하신 목적에 맞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그렇게 해서 누구나 징계가 없으면 그거는 사생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징계도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 자녀 안 되는 게 더 좋은가?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럼 얼른 찾아보고 갈까? 시편 73편. 자, 12절에서 고만할 때까지 18절까지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네, 곳곳이 정말 악인이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고 그냥 몸도 건강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믿을 가능성이 없게 이렇게 다 세상에서 만족한 거, 영적인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 게 가장 큰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잘 안 믿겠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분 한 분이 자기 아들이 그렇게 교회 싫어하고 막 그러더니 요새 어디 가서 일을 하는데 사람이 살 곳이 못 되게 그렇게 힘들게 일을 시킨대. 그랬더니 요새 와서 나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래요. 이렇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심판이 확정된 사람이다. 우리가 인간과 죽음과 함께 심판을 당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경우를 우리가 여길 수도 있어요. 매일 오늘 자라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죽을 때, 저는 죽음 평생 동안에 중학생 때부터 장례식 따라다녔어요. 구원 못 받고 죽는 사람을 왠지 다 느꼈어요. 그리고 죽을 때 사단이 찾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잠깐 죽는 거 없다 살아난 사람들이 악한 것들이 와서 데려가려고 했던 거. 막 이런 거죠. 그게 뭔지, 그러한 거를 이 시인은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파멸해 두신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에 가장 올바른 고백은 뭐냐면 거기 24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자, 이렇게 이런 고백 속에서 사는 거야. 이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피난처로 피난처가 되시고 말씀에 의해서 살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징계를 끊어놓고 징계를 끊는다는 건 지금 남아있는 징계가 될 수도 있고 또 없어질 수도 있죠. 무조건 징계는 이렇게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가 또 시험을 견딜 수 없을 만한 때는 또 창을 열어놓으셔서 피하게 하신다고. 이제 그러면 징계에 대한 거, 이렇게 우리는 어쩌면 오늘도 살아가면서 징계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우리 없애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그 징계를 일찍 끝내시고 또 문을 열어서 나가게 하시고 그런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영원한 분기시고 또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해서 뭐가 잘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가 훌륭하게 된 거에 대해서 만족하는데 그것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또 새로운 징계에 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그런 반역을 한 인생들이 겪는 가공할 죄의 악순환들, 그런 압살롬과 그들은 이제 자기 아버지만 반역한 게 아니고 나라만 반역한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도 반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걸.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자기가 하나님 편인 사람은 희망을 가져요. 일이 환난이 있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은 악은 결국은 심판을 받는 것이고 나는 그걸로 인해 징계를 받지만 그걸로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열매를 맨다. 점점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를 받고 그냥 낙심 안 하고 항상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에 다 주시지만 평강을 안 주세요. 평강을 주면은 하나님 혹은 끝이에요. 편안하려고만 늘 살아요. 편안하게 해주면 교회 안 나옵니다. 하나님 형식으로 믿다 다 끝납니다. 뭔가 나를 불안케 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거가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징계의 길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러면 징계가 지금 나한테 극심하다. 우리 가문이 너무 힘들다. 그럴 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 구약에는 도피성이라는 게 있는데 도피성은 부지불식간에 고의로 사람을 살인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다 죽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 하나는 이제 막 둘이 한 사람은 자전거에 타고 있고 한 사람 여기인데 거기서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린다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운수 없게도 자전거에 탄 사람이 옆으로 퍽 쓰러지면서 부딪혀서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가서 징역을 8개월을 살았는데 고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이제 그렇게 된 사람들은 옛날에도 이렇게 막 복수자들 그 옛날에는 복수하는 게 그게 의로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도피성에 있게 하고 도피성에 있지 않고 나오면은 죽여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도피성 안에 있으면은 못 죽여요. 언제 자유해지냐면 그를 재판한 제사장이 죽으면 자유해져. 그때는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도피성 안에 정해진 데만 있어야 돼요. 그래. 그럼 나오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만 있으면 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을 죽인 사람과 가문에 엄청난 형벌이 있어요. 그래서 못 죽여요. 그래서 도피성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보존하는데 이제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도피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해서 이런 환난이 있고 징계가 떠나지 않을 때에도 믿는 사람이 살 것은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있으면 환난은 있고 밖에는 바람 비바람이 치는데도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유리창 밖에서 막 눈보라가 치는데 방에 따뜻하게 있는 그것이 환난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반드시 평강을 누린다. 그래서 그 평강은 그냥 보통 평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완전히 감싸신 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를 그대로 체험하게 되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앞에 가게 하는 것이고 차라리 이제 이 다윗은 그 험한 가운데서도 다 포기하고 그 얼마나 원수 갖고 싶겠어요. 그런데 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거다 하고 다 포기하죠. 그러자 이제 다시 다윗은 회복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압살롬과 그의 모든 부대들은 다 처형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징계들은 하나님이 일찍 끝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죄값에 대한 그가 치러야 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게 될 만큼 수준이 되면 하나님은 끝내셔요. 그리고 일상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안합니다. 거기서 이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말,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 징계의 길 위에 있는 인생들이 살아가는 길. 여기서 다윗이 사는 길, 맨날 포기하죠. 무지무지한 욕을 먹어요. 야, 이 비루하고 악한 자야, 살인자야, 살인마야, 막 욕해요. 저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거야. 다 받아들여요. 이게 다윗이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은혜 받았다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기의들이 다 무너지고 드디어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 많은 진보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주인이 되셨고 이거는 벌써 내 몸에 지옥의 권세들, 사단의 권세들이 물러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치유를 받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리스도 안에 완벽하게 있는 걸 통해서 내게 주어졌던 어떤 것들도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는 역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결론, 이제 하나님이 징계에 어떤 것이 이루어질 때 문을 열어서 도망갈 수 있게, 피할 수 있게, 피할 길을 내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 여기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 이만하면 살아야 되지 않나. 우린 그런 생각해요. 그런데 죽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요시아가 전쟁에서 죽어. 요시아는 죽으면 안 되는 왕이거든. 그는 계속 살아야 되는, 죽어요. 그런데 역대하에 보면은 요시아의 그 죽음이 그때 죽는 게 그 다음에 결정적인 악을 피하는 길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야. 어떤 부분은 아는 척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는 그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고 그 앞에 가까이 간 것만큼 징계가 사라지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만큼 우리를 평안하게 완전히 그분의 보호 아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너무 확실하다면 그 자체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거에서 징계가 있어도 징계를 안 받는 거죠.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셔. 시작. 하나님 하셔. 하나님 하셔. 하나님 하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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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설교를 할 때 뭐 이것저것 지식을 많이 주려고 그러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계시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이게 결론이 돼야 돼요. 뭘 알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자유가 느껴지고 가까이 오신 주님이 나를 결국은 이렇게 해서 끌고 가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다윗이 점점 복음의 진보를 이뤄가는 것, 다윗이 망해가는 게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 이런 역설적인 진리가 또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징계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항상 바라보시고 이렇게 주가 이렇게 나의 마음의 주인이시라는 걸 이제 고백을 하다가 이런 걸 겪으면서 진짜 세상 건 버리게 돼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주인 되세요. 이게 회복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루 종일 주님이 얼만큼 차지하고 있나, 이게 그 사람의 신앙의 회복된 수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완전히 주인, 종일 삼고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뭐 삶은 완전히 승리했고 뭐 징계가 문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건 하나님이 만배로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니까. 자, 무엇이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길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징계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 주인 되는, 주님이 완전히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래서 주를 의지하고 사는 기회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잘 믿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징계가 우리의 삶에 있지만 우리는 그 누구에게나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우린 거기 가공할 그런 죄의 악순환의 고리에서 인생이 풀 수 없게 하신 걸 압니다. 그런데도 혼자만 애쓰던 모든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다 바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한 아들로 키우시는 과정인 걸 믿고 절대 낙심하지 않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언제나 긍휼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피성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우린 징계가 있든 아니면 축복이 있든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게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못된 성품들이나 남에게 함부로 하던 거, 남에게 아무렇게나 말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함부로 행하는 거, 이웃에게, 친척에게 남을 함부로 정죄하는 거, 이런 우리는 장난으로 저주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우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징계를 다 말씀 안에서, 말씀이 아니고는 하지 않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말씀을 내 영혼 깊숙이 받아들일 마음이 다 있나이다.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으며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나도록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징계가 일어날 만한 일들에서 나를 말씀으로 다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왕 뭐 지금 내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그리스도 안에 모든 평화와 기쁨과 모든 보화가 들어있는 주님 안에서 다 이 모든 것들을 피하신 피난처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 일에 지혜롭게 행하게 하시며 누구나 겪는 이 일에서 낙심하는 자가 없고 믿음을 지키는 굳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 드린 감사 헌금, 11조 선교 헌금 드린 가족들도 온라인으로 드린 모든 가족들을 다 축복하고 주님께서 정말 신실한 우리의 성도들을 두셔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가 더 견고해지는 줄 믿나이다. 그렇게 하는 모든 성도에게 복을 주시며 이 땅 위에서 누구나 겪는 모든 일에서 다 가장 지혜롭게 모든 징계의 난을 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자녀가 됐습니다. 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